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 우리가 앞선 두 시간에 계속 걸쳐서 서론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어요. 오늘도 아마 서론을 나누고 아마 다음 시간까지 서론에 대한 내용들, 그만큼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본적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반증이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매우 독특한 설명이 있음을 우리가 좀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에서 유일한 예언서다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는 17권의 예언서가 있지만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하나만이 예언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저자인 사도 요한은 성경의 다른 기자들에 비해서 훨씬 먼 영원한 과거로 돌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음서의 첫 절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창조의 때로 거슬러 가고 있죠.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는 그가 영원한 미래, 즉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멀리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 그 요한계시록을 읽는 저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것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의 마지막에는 본 책의 내용 외에 다른 것을 가감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는 경고가 있어요. 22장 18절 19절이죠. 성경의 예언을 무모하게 자의로 해석하는 자들은 잠시 멈추어 이러한 경고를 읽고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처해 있는 엄청난 역사적인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함부로 계시록과 연관시켜 말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가르침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말할 때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경의 예언에 대해 가장 인기 있는 학자들이 알고 보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곡해시킨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강의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러한 위험성들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봉인된 책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는 마지막 때까지 그의 책을 봉합할 것이 명령되었지만 요한에게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명령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복잡한 책이어서 그것의 내용을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봉인된 책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처럼 체계적인 책이 없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본 책은 일련의 환상을 통해 실제를 다루고 있는 매우 상징적인 책입니다. 환상들에 대해 요한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부터 예언이 모이는 대형의 합동역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자체에서 시작하거나 기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보다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시작된 것들이 계시록에서 완성되거나 결론을 맺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각 주제에 대한 예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탐구하기 위해서는 본 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취된 것으로 밝혀진 대주제 예언이 최소한 10개는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이해에 있어 성경의 나머지 책들에 대한 지식이 불가피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구약에 대해 500회 이상 언급되어져 있고 전체 404개의 절 가운데 278개의 절이 구약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 책은 절반 이상이 구약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을 10개의 중요 항공노선에 입항하는 공항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유익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노선이 각자 어디에서 출발해 어디로 또 어떠한 경로를 거쳐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훨씬 더 좋은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계시록에 성취된 10가지 예언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은 본 책의 주제가 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짐승이나 진노의 출발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되어 있는 창세기 3장 5절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결론 지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된 10가지 예언 두 번째는 지상의 교회는 구약 시대에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언급되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해서 또한 좀 더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결론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성도의 부활과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번째로 대환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가운데 당신의 백성이 환란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심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단과 악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로 18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죄의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로 10절을 참고하시면 되죠. 일곱 번째로 배도한 기독교 왕국의 과정과 종말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이방인의 때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때가 실현되기 전에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서 2장 37절로 45절,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창세기에 언급되어 있는 에녹이 이것에 대해 말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계시록에 성취된 이제 10가지 예언의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죠. 마지막 열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아브라함과 처음 맺음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섯 가지를 약속하셨고 그것을 다 이루실 것을 요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궁극적인 진술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요한 계시록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매우 어려운 책으로 생각했으며 무천년주의자들은 본 책의 상징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천년주의자들 중에도 요한계시록에 관해 일관성이 떨어지고 난해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질서 있게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것에 대해 오해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자체가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언급되어져 있죠. 우리는 본 책이 7개의 시리즈로 세분화되지만 그것들 각자가 매우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의 어떤 책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잘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아마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찬양 전에 계시록에 성취된 10가지 예언의 주제들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이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상징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좀 이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을 좀 고민해 드립니다. 따라서 상징이 사용될 때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실제에 대한 상징이며 상징은 요한이 단지 실체를 묘사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체는 비유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 있어 이것은 우리가 유념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본 책을 자의로 연구해서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예로 들어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실체를 비유로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실체에 대한 상징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 시대에 존재했던 실제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교회가 상징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제 터키 쪽이죠. 소아시아 교회를 여행을 해보셨으면 그 일곱 교회의 유적지를 그러니까 직접 방문을 이제 해보시면 그 중에 네 번이나 여러분 그 방문한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본 말이에요. 다 한결같이 다 폐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허가 된 유적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지역에 대해 조사하는 것. 그래서 그분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좀 상당히 그 유익한 그런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또 그러한 경험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곳의 교회에 대해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곳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 역사를 말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쭉 상상을 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3장 이후부터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은 아니 그러면 이것은 교회의 존재가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는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들림받아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를 보는데 그곳에서는 교회가 아니라 신부로 언급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4장부터는 오늘날 우리의 시점에서 볼 때 분명히 모든 것이 미래지향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시록에 들어가 기근이나 전쟁 또는 이러한 종류의 환상에 대해서 연구한다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에 대해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성경의 예언에 대한 주제의 연구가 오늘날도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론에 대한 연구는 교회 역사 가운데 일정한 시기 동안만 진행되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교리 뭐라 그럴까요? 좀 기독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고 이어서 구원론에 대한 교리가 진행되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져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예언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그러므로 살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누구의 어떤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교도들이 이 미국, 이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쭉 왔을 때 라이덴에서 목회하는 그들의 목사님은 저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지시켰던 것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장차 보여주실 진리를 더 많이 갖고 계십니다. 루터나 칼빈은 그 당시 위대하고 찬란한 빛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모든 진리를 받을 준비를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아,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좋은 표현을 했는지 몰라요.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유익한 조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환상이나 꿈 또는 다른 종교를 통해 당신의 진리를 계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새로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더더욱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20세기는 종말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들에 대한 교리들이거든요. 이런 20세기에는 뭐라 할까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부르는 이 종말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 분야에 있어서 커다란 발전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이 영역에 새로운 빛이 비추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든 관심은 요한계시록에 대해 보다 심오한 연구를 집중시켰습니다. 저는 계시록에 대한 자신의 모든 연구에서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새롭고 기발한 이론을 소개하려는 유혹을 피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부한 이론이나 표현을 반복하는 것도 피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심혈을 기울여 보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 대한 많은 작품들이 다른 작품들을 그대로 베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뭐 제 서재에도 그렇고 아마 매기 목사님의 서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른 목사님의 서재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계시록에 대한 주석이 많지만 그것들의 대부분은 거의가 기존의 책에 대한 복사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해야 할 또 한 가지 위험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도표를 만들어 가르칠 때 뭐 어떤 면에서 좀 사용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사용할 경우 모든 그림을 활용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해를 위해 그것을 아주 간단히 사용할 경우 또 충분한 정보 전달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그러한 고충 애로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에게는 제가 크게 신뢰하는 몇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표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제가 그 도표를 이해하기 위해 또 하나의 도표가 필요할 만큼 아주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당연히 도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계시록을 각 단계별로 순화시켜 전체를 보기 위한 목적에서 여러분들이 도표를 참고하시고 교회에서 나누어 주시거나 또 교회에서 참고하라고 준 그러한 도표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유익하리라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요한 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